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가 남긴 말이죠. 또 니체의 이 도발적인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은 죽었다. 너무나 유명해서 한 번쯤 들어봤을 철학자들의 말. 이 말들에는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그들의 고민과 사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500년 서양 철학의 흐름 속에서 당대 최고 지성들의 고민은 무엇이었는지, 이들의 지적 탐구가 어떤 성과를 남기며 변모했는지 오늘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서 만나봅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G.O.D의 노래 길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역사에 대한 큰 틀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어요. 그 마지막 시간으로 철학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은 준비해봤습니다. 저와 함께 이 시간 늘 함께하는 북토카톡의 저자 서평가 남정미 씨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정미 씨는 네. 철학 하면은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너 자신을 알라. 니체, 데리다, 데카르트, 헤겔. 뭐. 고리타분한 오빠들이 얘기하는 저랑 상관없는.
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오늘 실력발이 지금.
아니요. 근데 오늘 이 책을 봤더니, 네. 이 책을 봤더니, 제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 것만 읽으려고 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예, 예. 뭐, 이제, 구영희 아나운서는 어때요? 무슨 평소에 좀 깊게 생각하시고 하는
글쎄요. 편이잖아요. 철학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하고 그렇게 친근한 명제는 아닌데, 맞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아, 이 철학의 큰 산맥을, 줄기를 좀 훑어나가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예. 오늘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좀 이 철학의 큰 산맥들을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마세요. 같이 넘어갈 거니까. 예.
네, 삶의 중심, 내면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철학이 아닐까 싶은데요. 철학하면 왠지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철학 그리고 그 역사를 간략하면서도 재미있게 소개한 책이 있어서 오늘 그 책에 대한 말씀 나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이요. 영화 혹시 It's my pleasure, Smigol 나왔었던 예, 반지의 제왕 보셨죠?
그럼요.
반지의 제왕 속에 아라곤이 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잘생긴 청년 레골라스가 된다면 어떨까요?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철학 그리고 철학자를 재미있는 영화와 함께 만날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 읽는 서양 철학사. 서양 철학사의 핵심을 스타워즈 그리고 죽은 시인의 사회, 매트릭스 등 우리와 익숙한 영화로 접목됐습니다. 네, 오늘 와. 함께 만나보시죠.
그렇다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 재미있을 것 같네요. 네네. 영화로 읽는 서양 철학사의 저자이신 성균관대 이창후 교수 모셨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교수님 엄청 젊으시네요. 예, 지나가다가 창후야 이렇게 얘기해도 될 만큼.
그렇게 예. 해주시죠. 한 번쯤.
자, 먼저 이창후 교수님에 대해서 정민 씨가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이창후 교수님은요, 서울대 철학과에서 윤리학과 논리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으셨네요. 철학 전반에 관심이 많고요. 인터넷에 철학 홈페이지를 만들어 철학에 대한 자료를 대중들과 공유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데는 다 철학이 있다. 나를 성장시키는 생각의 기술, 영화로 읽는 윤리학 이야기, 철학과 놀자 등의 철학책을 써오셨습니다. 이창호 교수님은요, 철학자로서는 특이하게도 태권도 교관으로 활동한 무예 고수이기도 합니다.
네네.
태권도 현대사와 새로운 논쟁들, 태권도의 삼재 강유론, 태권도의 철학적 원리 등의 책도 내셨네요. 현재는 성균관대 초빙 교수로 철학과 글쓰기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이창후 교수를 딱 뵈면은 정말 날렵하실 것 같아요. 막 날아다니실 것 같은데.
힘이 없는 거죠.
철학과 교수시면서 태권도 책도 상당히 많이 내셨어요. 근데 태권도 교관이면은 뭐 몇 단인 건가요?
네, 단수는 5단입니다, 현재.
그럼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국내에는 태권도 잘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네. 5단, 6단, 7단 이런 분들 아주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일 높은 게 몇?
9단 아닌가요?
9단입니다.
네. 네. 정말 특이하게도 이창후 교수님은 철학의 고수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예의 고수이기도 하세요.
네.
아, 태권도와 철학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좀 자기적일 수 있겠지만 태권도와 철학은 삶의 밑바탕을 단단히 하는 활동이라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태권도의 경우에 우리 삶에서 폭력의 위협은 자주 발생하진 않지만 가끔은 발생했을 때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여기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활동이 태권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 점에서 철학도 비슷해요. 우리 생각 속에 아주 작은 문제가 가끔 발생을 할 때 네. 아주 전문적인 능력 아니면 아주 심각한 오류가 발생을 해서 우리의 삶을 망쳐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 같은 경우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사소한 오류로 심각한
맞아요. 네네.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철학과 태권도는 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철학이나 뭐 태권도나 전부 다 기본을 든든히 하는 그런
그렇죠,
역할을
그렇죠.
한다라는 네. 말씀이신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발차기를 시원하게 하시는 교수님의 사진을 봤어요. 그 사진 한 장만으로도 와 대단한 내공이 느껴졌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영화를 통해서 윤리학 그리고 철학을 소개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영화를 통해서 윤리학이나 철학을 소개하다 보니까 좀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제가 대학생 때 철학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들이 주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앞에 있는 이 책상, 창밖에 있는 저 소나무 이게 정말 존재할까? 예, 가만히 들으면 재밌는 강의인데
네.
일단 시작이 너무
심오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왕이면 책상이나 소나무 말고 좀 멋있는 배우가 나와서 날아다니면서 총알을 쏘아대거나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다니는 이런 예를 가지고 철학을 설명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아, 쉽겠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군요. 훨씬 박진감 넘치는 그런 예를 들어주시는 건데 영화를 워낙 좋아하시는 분으로 짐작을 했어요. 뭐 왜냐하면 영화가 상당히 여러 편이 지금 이 책에도 나오는데요.
맞아요.
영화로 읽는 서양 철학사는 말 그대로 서양의 2500년 철학사를 주요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주요 철학자의 사상을 하나하나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철학사를 먼저 한번 훑어보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철학의 내용이라는 게 이전 철학자들이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남겨진 문제를 또 이후의 철학자들이 다시 이제 해결해 나가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철학자의 사상을 이해하면서 앞에 철학자의 사상을 모르면 마치 중간에 영화 한 장면만 보고 이 무슨 이야기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앞뒤 전후 사정을 알면 좀 어려운 영화도 이해하기 쉬운 것처럼 철학도 좀 쉬워집니다.
네. 이 한 권의 책에 그러니까 2500년의 철학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책 머리에 보면요. 이 책의 내용은 철학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좋은 오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왜 좋은 오답이라고 하셨어요? 좋은 오답이란 뭔가요?
일단 철학 이해의 정답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정답이 없다는 거.
교수님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다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이 다 다른데 또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오답이긴 하지만 또 정답에 가까운 설명들이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런 설명들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자세하고. 그래서 좀 더 덜 정확하지만 좀 더 쉬운 설명으로 이제 철학을 설명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네네. 네. 이렇게 이제 똑 떨어지는 답이 없기 때문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맞아요.
바로
어려웠고.
철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철학사를 훑어보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그 답을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로 하고 있어요.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로 보는 철학 과연 무엇입니까 교수님?
드래곤 길들이기의 배경인 바이킹 마을에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드래곤들과 위험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드래곤들하고 워낙 싸웠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극히 위험한 이 즉시 죽여야 한다.
맞아요. 예, 예.
하지만 주인공 히컵은 다친 드래곤인 야간 분노를 치료하고 그와 친해지면서 새로운 걸 알아냅니다. 그래서 드래곤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드래곤을 길들이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하기 해결하죠.
네.
이렇게 우리 생각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잘못된 점을 찾아서 고쳐나가는 것이 철학입니다. 드래곤 길들이기에서 영화 주인공이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기존 사고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나은 생각을 찾는 것, 이게 철학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도 멋진 답이 되네요.
네, 네. 책에 보면 또 반지의 제왕 내용 나오잖아요. 반지의 제왕으로 철학과 독자를 설명한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철학을 절대 반지. 그리고 철학 여행을 하는 우리는 영화에서 이제 반지를 찾기 위해 먼 여행을 떠나는 프로도라고. 예. 그리고 교수님 간달프 좋은 거 하셨던가요? 간달프 하셨네요? 네?
제가 썼으니 제가 좀 좋은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간달프 교수님의 안내에 따라 절대 반지 철학을 찾으러 떠날 건데요. 우리의 철학이라는 이 절대 반지를 찾기 위해서 떠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 뭐가 있을까요?
철학 여행을 한다면 모든 여행에서 그렇듯이 복잡한 곳에서 길을 잃는 것.
네.
그리고 힘든 여정에서 포기하는 것이 가장 흔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철학이 네.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조금 생각하다가 아 어려워 이제 나하고는 안 맞나 봐
아, 맞아,
하고는
맞아, 맞아,
버리거든요. 맞아, 맞아. 그렇지만 그런 점만 미리 예측을 하고 어려워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여행을 해나가면 결국에는 어딘가에 도달을 하고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제대로 된 여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철학 네. 여행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크게 한번 마음을 먹어야 되겠네. 어렵대, 어렵대. 쉬지 말자, 이렇게.
그 교수님 책에도 나오는데 요즘 사람들은 생각하기 싫어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말에 정말 저는 공감을 했거든요. 점점 더 그래지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여행 오늘 잘 끝낼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철학이라는 절대 반지를 찾아 떠나는 여행. 어려움이 있어도 노력과 관심만 있으면 그 반지를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셨어요. 퀴즈 하나 드리고 본격적인 철학 원정대 출발해 보죠.
이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30여 편에 달하는 대화록을 남겼는데 그 안에 담긴 이데아론, 국가론 등은 고대 서양 철학의 정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양 철학은 이 사람의 철학에 대한 풀이 작업일 뿐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서양 사상 곳곳에 영향을 미친 고대 그리스의 이 철학자는 다음 중 누구일까요? 1번 플라톤, 2번 아인슈타인, 3번 나폴레옹.
네. 지문에 이미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왔습니다. 1번 플라톤, 2번 아인슈타인, 3번 나폴레옹.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참여해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이창후 교수의 사인이 담긴 영화로 읽는 서양 철학사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페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 늘솜 도자기 공방에서 드리는 도자기 저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패닉입니다. 로신한테.
EBS 라디오. PC와 스마트폰으로 쉽고 간편하게 즐기세요. 인터넷 검색창이나 앱스토어에 EBS 반디 검색하시면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책과 어학이 있는 EBS 라디오 반디. 지금 함께하세요.
로신한테 패닉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토요일 문화 콘서트 이창후 교수의 영화로 읽는 서양 철학사 만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드린 퀴즈 다시 한번 드릴까요?
이 사람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데아론, 국가론 등으로 고대 서양 철학의 정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양 철학은 이 사람의 철학에 대한 풀이 작업일 뿐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서양 사상 곳곳에 영향을 미친 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는 다음 중 누구일까요? 1번 플라톤, 2번 아인슈타인, 3번 나폴레옹.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해 주십시오. 정답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이 시간에 만나고 싶은 책이나 저자도 추천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세문사에서 나온 영화로 읽는 서양 철학사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나 도자기 저그를 보내드릴게요. 조금 전에 철학사 여행을 반지 원정대에 비유를 해봤는데요. 절대 반지 철학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꼭 거쳐야 할 곳은 어딘가요, 교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철학사 여행에서 거쳐야 할 곳은 크게 다섯 지역으로 나누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첫째, 소크라테스 이전. 네. 둘째는 고대 철학의 완성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중세 암흑기. 네 번째, 근세 철학. 다섯 번째 현대 철학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각 지역에는 여행하면서 살펴봐야 하는 중요 삼봉우리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칸트, 헤겔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들이 가장 높은 봉우리들이고 다른 철학자들은 근처의 작은 삼봉우리들 정도이며 이런 봉우리들이 어우러져서 철학 사상의 산맥을 이룬다라고 저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철학의 내용이란 하나의 생각이 다른 생각에 영향을 주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산맥이라는 말이 적절한 비유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그 가운데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를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철학이 막싹 트던 시기일 것 같은데요. 이때의 철학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당시의 철학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영화는 아마 슬리피 할로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팀 버튼이란 유명한 감독이 만든 이 영화 이야기는 신화적인 세계관과 합리적인 사고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와 유사하게 신화적인 사고를 탈피하면서 합리적으로 세상을 이야기 시작한 것이 그 시대의 철학입니다. 그때 나타난 최초의 철학자가 탈레스입니다.
네.
탈레스는 현상 배후에 있는 불변의 본질을 탐구하는 사상을 제시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슬리피 할로우의 주인공 역시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라는 힌트를 통해서 예쁜 여주인공 카트리나에 대한 오해를 극복합니다.
네.
그리고 탈레스는 세상은 물로되어 있다는 말로 유명하지요.
네.
여기서 세상은 변하는 현상 그리고 물은 불변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탈레스 외에도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로 우리가 수학책에서 많이 봤었던 산수 시간에 굉장히 어렵게 좀 만나보고 싶지 않았던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유명한 피타고라스 씨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헤라클레이토스, 뭐 파르메니데스, 제논, 데모크리토스 많은 분들이 있는데 좀 생소하긴 합니다.
네.
이 가운데 혹시라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분이 있다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후대의 영향을 봤을 때는 피타고라스와 파르메니데스가 중요합니다. 저도 이 사람들 철학에 별로 관심이 많지는 않았는데
네.
공부를 해보니까 중요하더라고요.
아.
탈레스가 세상을 구성하는 불변의 본질, 즉 재료를 탐구했다면 피타고라스는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수로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법칙이 수학적 법칙이라고 생각을 했죠.
네. 아니, 이 그 대목을 읽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세상에 숫자로 안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어머 그렇기도 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게다가 네. 지금 현대의 문명 자체가 전부 수학적인 원리로 발전한 기술 문명이 있기 때문에
네.
피타고라스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러게요. 세 명이 모여서 몇 시에 뭐 언제 네. 방송이 되고 이런 것도 전부
피타고라스.
예예예.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피타고라스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들어봤고 또
그리고 파르메니데스라고 네.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철학자가 중요한데요.
네, 파르메니데스.
예, 파르메니데스. 네. 오,
이름도 좀 길어요. 예.
이 철학자는 경험에서 얻는 지식보다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얻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제시를 했고 이것 네. 역시 피타고라스의 생각만큼이나 이후의 철학자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탈레스는 본질적 재료, 피타고라스는 불변의 법칙, 파르메니데스는 우리에게 중요한 지식의 성격을 탐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 산봉우리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철학이 발달한 소크라테스 시대에 오르려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서양 철학사를 이해하려면 뭐 상대주의 또 객관주의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요?
예. 제가 어릴 때 공부를 할 때 상대주의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이해를 했더니 하필 왜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까? 철학자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마치 이제 바다에 들어가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알아야 유행자들이 왜 육지로 유행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상대주의의 핵심은 모든 것이 입장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으로서 혼돈의 바다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입장에 따라 다르면 상대주의 자체도 그 모든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대주의도 오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 되고
그렇죠, 그렇죠.
정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져요. 아무것도 제대로 아는 것은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주의라는 이제 철학이 되면은 그것은 철학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되거든요. 이러한 상대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객관적으로 옳은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생각을 네.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객관주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이 좀 한결 쉽네요. 객관주의가. 네.
그래서 객관주의 생각을 해나갈 때 네. 철학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상대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고 요 점을 이해를 해야지 철학자들이 세부적으로 말한 여러 가지들이 좀 합리적으로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객관주의로 생각을 하려도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상대주의 생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했었던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예.
예.
사람들이 자기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상대주의적인
얘기를 할 수 예, 있다는 예, 얘기
오류로 예, 또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우리가 지금 만나볼 소크라테스도 객관주의적인 입장인 거죠. 예,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대명사와 같은 인물입니다. 철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름만큼은 다 예,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왜 소크라테스가 철학사에서 이마만큼이나 중요한 겁니까?
몇 가지로 간단하게 결론부터 한번 설명해 볼까요? 왜냐하면 워낙 복잡하거든요.
네.
첫째는 상대주의로 흐르기 쉬운 행복이나 정의 등과 같은 인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는 철학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네.
둘째는 소크라테스가 이 논쟁 속에서 철학을 하는 올바른 태도와 방법을 보여줬고 이것이 지금까지 모든 학자들이 따르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네.
그것은 개념 정의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따져나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요새도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개념 정의부터 해보자. 아. 이렇게
네.
개념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추상적 개념에 대해 직접 생각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네.
또 셋째로는 진리를 아는 방법으로서 지적 삼파수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보다는 스스로 알도록 도와줌으로써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네네.
이것은 논리적 사고를 진리로 파악하는 서양적 인식론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철학과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실천했지요.
네.
이 중에서도 개념 정의를 통해 논리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다른 철학과의 연관성을 이해하는데 아마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크라테스는 철학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소크라테스의 생각은 그가 나눈 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제자 유티프론의 대화를 잠깐 들어볼 텐데요. 소크라테스에는 이창우 교수, 유티프론에는 남정민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경건이란 무엇이며 불경건이란 무엇이라고 자네는 주장하는 건가?
경건이란 바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즉 살인을 하건 신전의 물건을 훔쳐내거나 혹은 이 밖에 어떠한 죄를 범하든 어쨌든 부정을 행하는 사람을 그것이 자기 아버지이건 어머니이건 고소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고소하지 않는 것이 불경건입니다. 불경건한 자는 그 누구이건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인데 이것이 바로 그 증거죠.
내가 자네에게 부탁한 것은 많은 경건한 일들의 예가 아니라 모든 경건한 일을 경건한 일이 되게끔 하는 경건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달라는 것이었네.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신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경건이요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불경건입니다.
신이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사람은 경건한 것 또는 경건한 사람이며 신이 미워하는 것이나 미워하는 사람은 불경건한 것이요 불경건한 사람이란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티프론, 또 신들은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생각을 달리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신들은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선과 악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되네. 그렇다면 동일한 것이 신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는 것 같네 그려.
네, 그럴 것 같군요.
그렇다면 자네 대답에 따를 때 경건한 것이 불경건한 것이 되기도 하고 그렇겠군.
네, 두 분 이창호 교수가 소크라테스 그리고 유티프론에는 남정미 씨였는데요. 대화를 들으면서 기원전 5세기로 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목소리 굉장히 하이톤이죠.
그런데 어떤 내용보다는요. 네. 이 방법에 방점을 좀 찍게 돼요.
그러네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지적 삼파술인 거죠. 대답하는 사람의 말을 계속 물어서 질문을 던지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 소크라테스는 정말 친절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자기 생각을 설명하지 않고 대물으면서 네. 산모가 아이 낳는 것을 돕는 산파술처럼 아. 스스로 깨닫는 것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죠.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 산파술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스스로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좋게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분 나쁘죠. 네. 맞아요.
하지만 바로잡아주는 역할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게 바른 사실이라면?
어쨌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최종적으로는 사형을 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아유,
무섭네요. 이 산파술에 대한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있을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철학과 관련에 대해서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이제 빗대어서 나오잖아요. 죽은 시인의 사회 하면 맨 마지막 장면 왜 키팅 선생님이 책상 위에 올라가서 학생들한테 이제 뭐 책상 위에 학생들이 올라가서 막 오 캡틴 마이 캡틴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소크라테스 생각은 미처 못했거든요. 이 소크라테스와 키팅 선생님 그리고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먼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소크라테스가 지적 산파술로 설명을 할 때 경건 그 자체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이게 소크라테스 철학이 중요한 이유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경건에 대한 개념 정의를 요구한 것이고요.
네.
이에 따라서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하도록 많이 유도했습니다. 이것이 이후의 서양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추세가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한테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소크라테스가 한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네. 그때 키팅 선생님은 자기가 배운 것을 그냥 학생들한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르치려고 했고
네네.
진정으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키팅 선생님이 영화 속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이들이 책상에 올라서서 키팅 선생님께 맨 마지막 인사를 하는 네. 장면이죠.
네. 그렇게 또 공통 분모를 찾아내셨네요. 자, 그렇다면 책상 위에 올라섰던 소크라테스의 학생 중 한 명이죠. 철학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인 플라톤의 철학과 그 영향에 대해서 이창우 교수님의 강연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키팅 선생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책상 위에 올라섰던 학생들처럼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배운 학생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행적을 대화록으로 만들어서 스승의 철학을 영원히 남겼고 그에 더하여 자신의 철학으로 발전시켜서 소크라테스와 함께 서양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매우 방대해서 이후의 영향력이 크고 그래서 굉장히 요약하기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좋은 오답 삼아서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째로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라고 여러 방법들인 추상적 개념, 논쟁의 방법, 지적 삼파술 등을 결합해서 하나의 철학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체계가 중요합니다. 그 전에 철학자들은 체계적으로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요.
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차이점은 소크라테스는 철학적 사고방식법을 제시하였고 플라톤은 그 방법을 가지고 좋은 답까지 제시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영화 찍는 방법을 생각했다면 플라톤은 그 방법으로 명작 영화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모든 지식들을 하나의 체계로 결합했는데 이건 마치 비유하자면 아이언맨, 아메리칸 솔저, 헐크 등의 캐릭터를 결합해서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만든 것과 비슷합니다. 탈레스, 피타고라스 등 이전의 사상가들은 여러 주제에 대해서 발전시켰는데 그것들이 하나의 히어로에 해당된다고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캐릭터들을 결합을 해서 비유하자면 여러 철학들을 결합해서 체계를 만들 때 중심에 둔 것이 이데아론입니다.
네.
플라톤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죠. 어벤져스에서 여러 히어로들이 선과 악의 대립이라는 주제의식적 이데아를 중심으로 결합하듯이
네네.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합한 겁니다.
네, 이데아 하면 그냥 관념으로.
관념인데 개념이에요. 굉장히
개념?
객관적인.
객관적인 개념.
예, 예.
네.
셋째,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핵심이 객관적인 개념인데 그 개념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소크라테스가 아까 유티프론과의 대화에서 이야기하면서 경건 그 자체를 강조했듯이
네.
소크라테스라에서는 무엇 뭐 그 자체를 항상 요구를 하거든요.
네.
요 생각이 플라톤으로 넘어오면서 이데아가 됩니다.
네.
예.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특징적인 것은 이데아가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또 진정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 점입니다. 그냥 관념이라고 하면 머릿속에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네.
플라톤이 이데아가 진정 존재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바퀴가 잘 굴러가는 이유는 그것이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보다는 둥글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둥글다는 것이 뭐냐면 원이에요.
네.
원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원 그 자체가 말이죠. 그런데
네.
플라톤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정말 동그라미 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 때문에 자동차 바퀴가 잘 굴러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잘 굴러가게 만드니까. 그래서 이데아가 원과 같은 이데아가 진정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거는 동양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동양 사람들은 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도에 해당되는 것이 서양 철학에서는 이데아에 가깝습니다. 넷째로는 소크라테스의 논쟁의 방법을 변증론으로 발전시켰고 지적 삼파수를 상기론으로 발전시키면서 이후의 인식론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변증론이란 것은 하나의 입장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제시하고 양 입장을 논리적으로 결합시켜서 발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네.
주로 주장과 반론을 발전시켜서 서로 하나의 협력적인 학술 활동을 하는 것이 변증론이라고 보시면
정반학.
되겠습니다. 예.
네.
예, 그렇죠. 이것이 나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헤겔의 변증법으로 발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상기론이란 것은 우리가 모든 진리를 알고 있지만 잠시 잊은 것뿐이니까 다시 기억해냄으로써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네.
딱 지적 삼파술과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현대 문명은 서양의 과학기술과 사고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그 서양 철학의 모든 내용들이 플라톤으로 모였다가 다시 흩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에 대한 풀이 작업일 뿐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만큼 플라톤 철학은 서양 철학 곳곳에 숨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플라톤 철학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우리 문명과 삶에 간접적으로 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네. 서양 철학사에서 최초의 체계적인 철학자라 할 수 있는 플라톤의 철학에 대한 말씀을 이창호 교수님의 강연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플라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가 보죠. 우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스승과 제자인 두 철학자의 철학은 어떤 공통점 또는 차이점이 있나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철학에도 플라톤의 철학이 다른 모습으로 숨어 있습니다. 그건 네. 마치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배트맨 비긴즈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원작 배트맨의 모든 요소들이 상당히 다른 감각으로 배트맨 비긴즈에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플라톤이라는 감독이 만든 철학의 중요한 요소들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감독이 만든 또 다른 철학의 거의 모든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네. 공통점이죠. 가장 중요한 공통점을 그래도 꼽으라면 이데아의 세계를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한 점인데 이 방식이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오면서 논리적인 방식으로 재개선됩니다. 하면 차이점은 플라톤은 이데아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것만 중요시했거든요.
네.
이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 중심의 합리적인 것에다가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지식들을 많이 결합을 했습니다. 서정주 시인은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다 라는 유명한 시구를 썼는데요.
네.
유사하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키운 것은 파라리 플라톤 철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차이점을 사람들이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정확히 알고 보면 비슷한 점이 더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생님이니까 제자가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스승과 사제관계죠. 여기서도 뭐랄까 학벌?
학연인가요?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한 느낌이 이 영화 스타워즈 볼 때랑 닮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뭐 어떻게 보면 스펙터클하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교수님?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계는 배트맨 영화 시리즈에 비유했는데
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내용 자체의 광대함과 풍부함은 스타워즈 시리즈에 비유하는 게 더 적절할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외계 행성의 이야기가 스타워즈에 나타나듯이
네.
우리가 연구할 만한 모든 학문적 내용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철학적 우주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실천학으로 분류되는 윤리학과 정치학, 창작학인 시학, 이론학인 형의상학과 물리학, 생물학 등등 다소 과장되게 말해서 은하계의 별처럼 학문들의 체계가 끝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거의 모든 서양 학문의 역사를 따져가면 반드시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나게 됩니다.
뭐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내용만을 지금 쭉 말씀을 해주셨다면은 글쎄요 좀 어렵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으나 스타워즈하고 또 이렇게 비유를 해주시니까 호기심도 더 생기고 그래요. 그 가운데서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가장 중심을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그건 논리학이죠.
논리학.
네. 네. 이 논리학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이고 이데아론이 플라톤에서 중심이었던 것과 똑같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도 논리학이 중요합니다. 스타워즈 영화 시리즈에서 모든 주요 인물들을 한번 보면 요다, 오비언 케노비, 아나킨 스카이워커, 루크 등으로 바뀌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전부 제다이거든요.
맞아요. 네. 제다이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것과 꼭 마찬가지로 서양 철학이라는 영화 시리즈 속에서는 그 중심이 어떤 것이든 그것들은 항상 뭐뭐 그 자체 혹은 이데아론입니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오면 개념이라는 말로 바뀌는데 훨씬 친숙해지죠.
네. 네.
그리고 그 개념들 간의 연관관계가 매우 정밀하게 연구되고요. 그것이 곧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으로 정립이 됩니다. 이 논리학은 향 그 이후 1700년 동안 완성된 학문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굉장히 수준 높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네.
그렇죠.
네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스타워즈에 비유 주셔서 정말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됐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요. 윤리학이란 무엇인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학의 발전에는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듣고 싶네요.
윤리학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학문입니다.
네, 교수님도 전공 분야시기도 하죠.
예, 예. 그렇기도 네, 하고 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철학에 가장 가까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윤리학이 또 실제로 철학의 가장 중심 문제이기도 네.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답이 누구나 할 만한 답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바로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문제는 그 도대체 행복하게 산다는 게 뭔데? 여기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매우 논리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행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관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 그리고 그 내용은 가만히 보면 철학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그 조금이랄까 좀
어려워지네요. 또 행복한 네, 삶이.
받아들이기 특히 어려워지는데. 아하,
네. 관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얘기했군요.
예, 예. 네. 그리고 그 근거로서 조금 설득력 있는 건 요겁니다. 삶을 잘 산다는 것은 삶의 기술을 잘 발휘하는 것, 인간의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것인데 인간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철학자의 삶을 살아야지 가장 뛰어난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것이고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철학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시대에 네,
철학과 교수님께서
저 요만큼 왔어요. 요만큼 아까 전에 제다이까지 요만큼 왔는데 아, 다시 또 살려니까 막막합니다. 네. 행복하게 살려니까.
자,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져놓은 철학 위에서 이후의 철학이 발전해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뭐 무리가 없겠어요. 교수님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보니까요.
맞습니다. 제 경우에 특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네.
아니 그 2000년 전에 그 옛날 구닥다리 철학이 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저희들이랑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철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네. 이후의 철학자들이 전부 이 세 명 철학자들의 내용을 변형 발전시킨 것에 가까운 정도가 됩니다.
네네.
마치 동양 철학하면 전부 공자, 맹자 내지는 불교의 네네. 변형이듯이 그래서 알고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가장 관심이 없었던 그 옛날 구닥다리 철학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모르면은 철학을 논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 으로 들려요. 그 고대 그리스 철학이 쇠퇴하고 이후 나타난 헬레니즘 철학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예, 헬레니즘 철학은 좀 많은 분들이 이 이름에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네.
그리스 시대 이후인 알렉산더 대왕 정복 시대부터 로마 시대까지 긴 시기의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 왜 익숙하지 않냐면 독창성이 좀 약해서 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거나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네.
거의 뭐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철학의 변형 발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네.
그나마 조금 알려져 있는 것이 쾌락주의라는 이름으로 금욕을 강조한 약간 사기성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 네. 그다음에 유물론적 세계관을 강조한 스토아 학파. 그다음에 상대주의적 철학을 한 피론주의 정도가 조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창우 교수님과 함께하는 철학 원정 1부에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대한 산봉우리를 간달프 우리 이창우 교수님의 안내로 살포시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아직 철학이라는 절대 반지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 산을 더 올라야 하는데요. 2부에서 계속 철학 원정을 떠나볼 거니까 여러분께서도 쭉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 정답을 정미 씨가 알려주시죠.
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1번 플라톤이었습니다.
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부 끝음악으로는 김종환의 존재의 이유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2부에서 이창훈 교수님과 함께 영화를 읽는 서양 철학사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